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 25일 토요일 저녁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25일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41명, 감염 확진을 받은 사람이 1,3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한 폐렴은 현재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24일 프랑스에서도 우한 폐렴 감염자가 3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발견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호주 당국도 현지에 거주하는 50대 중국인 남성이 우한 폐렴에 걸린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최초로 네팔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우한 폐렴에 걸린 게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워싱턴주 거주 30대 남성에 이어서 미국에서 발견된 두 번째 사례로 이 여성은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한국,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도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또는 의심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를 맞아 관련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우한 폐렴의 진원지인 우한시를 비롯해 주변 10여 개 도시를 봉쇄하고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극심한 의료진 부족 현상과 함께 사태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곳곳에서 24일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이슬람 금요 예배를 마친 시민 수십만 명이 집결해 격렬한 반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면서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100만 명 행진으로 명명된 이 시위는 이라크 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알사이룬 정파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달 말 미군이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기지를 폭격해 20여 명이 숨지고 또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한 이래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반미 시위가 벌어진 곳은 이라크 정부군이 24일 밤 반정부 시위자 2명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상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흘간 배정된 민주당 소추위원단 변론은 24일로 마감되고 25일부터는 공화당의 변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또다시 권력을 남용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탄핵 조사를 방해하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권한에 따른 소환장을 무시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면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 의회는 어떠한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민주당 변론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상원 의원들에게 미국의 공정한 재판을 주자면서 미국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시프 위원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사흘 동안 내내 지루한 거짓말만 반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린 연례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 참석해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행진은 지난 1974년에 시작된 대표적인 낙태 반대 집회로 올해로 47회째를 맞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매년 워싱턴 DC에서 낙태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셔널몰에 운집한 수천 명의 시민들에게 백악관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태아들이 보호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슬하에 자녀를 몇이나 주고 계신가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키우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낳은 자식 이런 말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평생 내 자식으로 키우거나 어른이 될 때까지 보살피는 이 포스터 부모들도 남다른 이유와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미국 여성이 50년 동안 600여 명의 수양 자식을 보살핀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75세인 린다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이 지인이 수양 부모가 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게 계기가 돼서 20대부터 이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사연을 CNN 등 미 언론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령의 나이로 인해서 수양 부모 역할을 내려놨다고 하는데 이 그간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이 여성은 지역 정부로부터 또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사연을 보니까요. 참 희생정신이 없었더라면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늘어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낮에는 수양센터를 운영하고 밤에는 학교 경비원이나 응급구조원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린다 씨의 남편도 아내의 이런 삶을 도왔는데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의 8명의 자녀 3명이 수양자녀였다고 합니다. 3명 중에 한 명인 이 여성의 아들이 벌써 중년 나이가 다 돼가는데요. 이 생후 6개월의 수양 자녀가 됐다가 이 3살이 되던 해 린다 씨의 진짜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남성도 현재 수양 자식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 하나도 키우기 어려운 세상인데 어떻게 평생 남의 자식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며 살 수 있었을까요? 한 언론이 이 여성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물었더니 가슴에 있는 사랑을 나눈 것이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스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600여 명의 버려진 아이들의 부모가 돼준 이 값진 역할을 해온 미국인 부부, 미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스티브 원더가 부릅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들어보시죠. 최근의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와 공포가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미 국립보건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얼마나 심각하고 세계 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지 확인됐다라는 게 이번 백신 개발 연구팀의 한 백신 과학자의 말인데요. 이에 따라 미 국립보건원은 중국의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CNN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 국립보건원 NIH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개발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상 실험까지는 몇 개월이 필요하며 환자들에게 주입하려면 적어도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독감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AIDS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에 비해서 개발이 어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신종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백신 개발이 시작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 백신 과학자는 중국 측 연구자들의 정보 공개, 그러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게놈 서열을 빨리 확인해 공개한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의문이 많다면서 변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퍼질지 예상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끼리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2월 말 처음 확인했고 20일 현재 사망자 수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자 수는 300명 이상이며 그중 15명이 의료진입니다. 전 세계 공중보건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예방법이 없는 지금 각국 보건당국은 수시로 예방행동수칙을 내놓고 있는데요. 수시로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손을 씻고 기침할 때 웃 소매로 입을 가리며 우한 방문 시 가금류나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해라는 등의 정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AG Award Screen Actors Guild Awards, 일명 SAG 어워드인 미국 영화배우 조합 시상식이 미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19일 열렸는데요. 관련 기사들이 이번 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SAG 어워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배우 조합이 만들어낸 시상식으로서 미국의 저명한 영화 방송 시상식 가운데 다양성을 갖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전에 상영되고 방송된 작품과 작품에 출연한 배우를 평가해 시상합니다. 미국 내 영화계와 방송계에 종사하는 16만여 명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배우는 물론이고 뉴스 앵커, 방송 기자, 댄서, 라디오 디스크 자키, 뉴스 편집장, 성우, 가수, 액션 배우, 그 밖에 전문 미디어 종사자들입니다. 이 시상식은 1995년에 시작됐고 올해로 26회째를 맞았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는 6개 영화 부문, 9개 TV 부문, 그리고 평생 공로상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흥행 대성공을 거둔 영화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최우수 남자 주인공상을, 영화 주디의 르네 젤 웨거가 최우수 여자 주인공상을 받았습니다. 외국 영화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는데요. 영화에 출연했던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가 수상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영화를 어두운 코미디 스릴러라며 세그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 신문은 배우들 중 단 한 명도 후보에 오르지 못한 작품이 작품상을 탄 점도 기록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카에서 한국 영화의 승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TV 드라마와 희극 부문에서는 제니퍼 애니스톤이 최우수 여배우상을 받았고요. 최우수 텔레비전 스턴트 앙상블 게임은 게임 오브 트론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공로상은 로버트 드니로가 수상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김영권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진전되는 배경에 외부 도움이 있었을 것이란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남북 협력을 빠르게 넓혀 비핵화까지 추동하겠다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해서도 네티즌, 그러니까 누리꾼들의 관심이 많았고요. 국무부는 남북협력이 미안 워킹그룹의 협의사안이라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했죠. 아울러 모건 오테이커스 국무부 대변인이 저희 VOA와의 인터뷰한 내용도 역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미일 안보조약 개정 6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성명을 발표한 소식, 북한 등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소식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북한 미사일 기술 개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존 하이튼 합참 의장이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고도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을 고도화시켜서 영내 전략적 셈법을 바꿨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분석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와 달리 실패를 용인하면서 개발을 독려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미사일 산업은 빠른 실험과 발사, 실패를 통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이 고도화가 가능한데 김정일과 김일성은 실패를 우려해서 미사일 시험을 적게 한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달랐다는 거죠.
네.
실제로 김일성 시대에는 22발, 김정일 시대엔 9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 김정은 정권에서는 2018년을 제외하고 이미 67발의 미사일을 쏴서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북한 정권이 늘 주장하는 이 자력, 그러니까 국산 기술로 개발한 게 아니라 외부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네, 미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했는데요.
네.
외부의 도움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았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일 BOA에 자신이 면담한 북한 고위 망명자의 발언을 토대로 1990년대부터 한 100여 명 규모의 옛 소련 출신 핵미사일 과학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울러 옛 소련 과학자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 들어서 과거에 제한됐던 권한과 역할을 대폭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옛 소련 과학자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소련 과학자들로부터 전수받은 지식 일부를 양산화하는 지식 기반 체계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게리 시에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도 옛 소련 붕괴 이후에 직장을 잃은 과학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도 이 옛 소련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예,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뭐 확실하지는 않는데요.
예.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속도를 올린 데는 이런 소련 과학자들이 결정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취지입니다.
네, 뭐 미국의 관심사는 이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단거리 미사일에 비해서 이 장거리 미사일은 실험 횟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완전히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니란 지적이 많습니다.
네.
셰모 전 조정관은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실험 없이는 성능 개선의 한계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당분간 고체 연료 전환에 집중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액체 연료는 발사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려 포착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고체 연료는 그 속도가 빨라 대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북한 정권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군 지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미군 당국자들은 북한 정권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강의 기술, 무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에 맞춰서 계속 대응 역량을 꾸준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허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북한 미사일 기술 개발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이 남북관계를 적극 넓혀가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조율 여부 또 미 정부의 반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무부의 반응 좀 더 알아볼까요?
예,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 간 워킹그룹이 공식 협의 창구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19일 저희 VOA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토록 미한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리들도 이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건가요?
예, 앞으로 대북 제재 정신이나 이행 위반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미한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게 낫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최근 발언에 따른 건데요.
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한국 진보 진영에선 고압적인 말로 해석되진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네.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의 말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네.
그러니까 남북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 사안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키로 양국이 합의한 워킹그룹을 통해서 협의해야 한다. 이런 점을 재강조한 거죠.
네, 자, 해리스 대사의 발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지난 16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론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낙관론의 근거에 행동을 할 땐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팩트가 아닌 뭔가를 바라는 기대로 북한과 움직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두 나라가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표현이 마치 한국 정부의 주권을 건드린 것처럼 일부 진보 매체들에 비춰졌고 문재인 정부도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한국 정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청와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해당 발언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고 말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네.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입장이 좀 달랐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장 완성을 향해 폭주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건 명백한 대북 제재 이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은 금고 채워주기 관광 사업은 남북 정권끼리 전략 사업, 국민 안전대책 없는 북한의 관광은 주권 포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비핵화 추동을 위해 대북 제재를 하는 와중에 한국이 함께 조율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면 북한처럼 국제사회 속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이런 남북협력 확대 논리는 뭔가요?
적극적인 남북협력이 북한 정권의 마음을 돌려 비핵화까지 추동하는 선순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협력을 통해 북한의 발전을 돕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면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북한 정권은 경제 논리보다 항상 정치적 논리, 정권과 체제의 생존 논리가 항상 우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기장식 변화를 추구해왔는데 한국의 이런 협력 제의가 체제 논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환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대북 제재로 어려워진 김정은 정권의 금고를 다시 채워줘서 개혁을 멈추게 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금고에 돈이 많아지면 개혁 개방을 추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지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현 시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 정권이 보유한 외화는 이제 해마다 10억 달러 정도씩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대중 무역 적자가 20억 달러에 달했죠.
네.
그런데 북한 정권은 이런 자금난을 주민들로부터 메우고 있다는 게 대북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예.
즉 장마당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는 대신에 장마당으로부터 각종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또 수백만 대에 달하는 손전화기 사업도 세계 업체가 경쟁하도록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최근엔 북중 국경 지역 밀무역도 자유롭게 풀었다고 한국의 국책연구 기관장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를 가져오라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좀 느슨해지고 국경을 오가는 장사꾼들을 통해 많은 외부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국인들의 관광 등을 통해서 좀 금전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다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내부의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북한의 이로운 방향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면 북한 정부도 합리적으로 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관련 소식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 보장 조약 개정 60주년을 맞아서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0년 동안 두 위대한 국가 사이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은 미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 또 전 세계 평화 안보 번영에 필수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과 몇 년간 우리의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가 계속 커지고 서로 간의 동맹은 계속 번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기여 증대를 거론하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조항을 넣은 이 조약에 대해서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은 소니 TV로 지켜볼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등 좀 조약의 불공평성이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네.
일본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도 늘려야 한다는 점을 또 계속 압박해 왔었죠.
네, 일본도 한국처럼 주일 미군 주둔 분담금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부담 특별 협정이 내년 3월에 만료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양측이 이제 대화에 나설 예정인데 미국 매체죠. 이 Foreign Policy는 미국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으로 8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앞서 전했었습니다.
예.
일본 교도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보다 5배 높은 분담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었죠.
네, 일본 정부 어떤 반응 보이나요?
아베 신조 총리는 19일 미일 안보 조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불멸의 기둥, 또 세계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보증하는 부동의 기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일 미군 주둔 경비에 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앞서 얘기가 나왔던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저희 BOA와 지난 17일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환영한다. 하지만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또는 누구든 간에 북한 정권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도록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걸 언제나 환영한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협상과 관련해서 북한에 계속 대화 제의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정부의 반응에 관해서도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설명을 좀 했습니까?
북한 측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즉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대화에 진전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미국 정부가요, 이 북한 기관 두 곳을 또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려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까요?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는 유효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서도 제재가 계속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미 2년 가까이 이런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뭐 이번 추가 제재가 새삼스러운 건 아니란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라지만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는 매우 엄격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네, 자 비건 부장관이 지난주에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국이 대북 안보리 결의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또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즉답보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전 세계에 걸친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해나갈 수 있다. 또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분야가 많고 또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야도 있지만 지난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면서 서로 협력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결의를 통과시킬 때 중국은 핵심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점에서 중국의 노력과 도움에 고마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북한과 관련해 중국이 보여줄 협력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자,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큰 관심사인데요. 미국이 대북 협상을 시작한 뒤로 북한 인권 문제를 충분히 거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입장인가요?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다양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아까 보고서들에서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에 걸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종교의 자유 문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종교 자유와 관련한 연례 회담을 개최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매년 내놓는 종교 자유 보고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종교를 탄압하는 정부의 행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미 정부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언급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역대 어떤 정부보다 이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이었죠.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종교자유회의를 열어서 세계 종교자유 박해에 종식을 촉구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네.
미국은 국민의 권리가 정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으로 건국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또 이 영원한 진리가 미국 독립선언서에 선포됐고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 1차 수정안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아울러 종교자유는 모든 사람이 양심에 따라 신앙을 갖고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원한 권리로 모든 나라가 긴급한 이 도덕적 의무에 동참해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라는 게 미국의 건국 정신, 그러니까 미국이 존재하는 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 자유 보호는 자신의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라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종교 박해를 끝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주최로 연례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 장관급 회의를 창설했고요. 또 관련 기금을 조성해서 박해받는 전 세계 신앙인들을 지원하는 한편 또 국제 종교자유 동맹 출범을 계획하는 등 종교자유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건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듣고 가겠습니다. 리아나가 부릅니다. Stay.
I threw my hand.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오스틴 현 씨의 다섯 번째 사연 지금 이곳에 들으시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오스틴 현 씨.
저도 할 말은 있지만.
조금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맡게 될 갖게 될 앞으로 만들어질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 한국의 정치, 한반도의 미래. 이렇게 다소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해봤자 사실
오스틴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성은 같은 학교 교육대학원 학생으로 최근 오스틴 씨를 알게 됐습니다.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할 사람이 그리스나가 Austin, it will tell you like different things. Just need to be here. 그거는 한 저번 학기 내내
오스틴 씨와 첫 만남을 떠올리는 이 여성은 미국 내 대북 민간단체에서 일을 했었고 향후 계획에 대해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오스틴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 여성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탈북 남성 오스틴 씨는 자신의 역할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한반도 통일 준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스틴 씨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떤 건지 물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내가 뭘 진로를 또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졸업해서 뭘 할까는 작년 여름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이 산 한미연구소에서 USKI 네, 거기서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 DC에 있었죠.
오스틴 씨는 뉴욕에서 5시간 운전 거리에 위치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2개월 동안 머물면서 견습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턴이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기 분야 어떤 인턴십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그 취업하는 데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인턴십을 하는 것 같아요.
오스틴 씨가 일했던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교 한미연구소는 지난 2006년 설립됐고 현재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스틴 씨는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에 필요한 연구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말로만 보던 저희 북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미팅 참가하고 그 사이스에서도 퍼블릭에 공개가 안 되는 미팅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미 양국이 모여서 중요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하고 다행히 인턴이니까 저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노트테이킹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2개월 동안 오스틴 씨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 정치인들이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나온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띵크탱크에 일하시는 분들과 또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는 거예요. 100개가 좋은 정책이 100개를 만들어내도 정말 마지막에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데까지는 뭐 한두 개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 안에서 라인에서.
오스틴 씨는 이곳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치학도로서 자신의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북한을 상대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게 나한테도 더 잘 맞다라는 걸 사실은 깨달은 거죠. 제 성격상 회사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과 책과 뉴스를 읽으면서 또 다른 저만의 시각을 디벨롭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그것보다는 저는 밖에서 나와서 막 좀 활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저랑 좀 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아, 발로 뛰는 민간단체.
그렇죠.
그렇지만 목적은 같은 거고.
아,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구소들이 낸 그런 분석이나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는 연구소들의 역할이에요.
오스틴 현 씨는 인턴 생활을 마친 후 지난해 말 바로 직장을 찾기 시작했고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오스틴 씨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현재 6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오스틴 씨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는 미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 후 최대 1년 동안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서도 자신이 학습한 분야와 연관된 곳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회사의 도움으로 취업 비자를 얻게 되면 미국에서 장기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틴 씨는 어떤 직장인지에 대한 질문에 비정부 기구 일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에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씨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미국은 기회의 나라였어요, 사실은. 미국에 오는 것 자체가 기회였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제가 오늘날에 저희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렸고,
기회를 열어준 나라이기에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미국엔 얼마나 계실 건가요?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한 몇 년 동안은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후에 산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돌아올 때 미국 공항에 내려오면은 걸어나올 때는 좀 안도감이 나와요.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 참 많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저희 제2의 고향이 돼버린 거죠.
익숙한 거죠.
익숙한 거죠. 여기 이 뉴욕 시민들의 불친절도 익숙하고.
오스틴 씨는 북한을 떠난 후 중국과 한국, 뉴질랜드, 그리고 현재 미국, 이렇게 5개국을 거쳤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딘지 물었는데요.
제가 제 인생이지만 저한테 어디 사는 것은 있어야 될 이유만 분명하다면은 저는 나라는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은. 지금 다만 이 시점에서 미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거죠.
1999년 14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1차 탈북해 강제 북송됐던 오스틴 씨. 그리고 2001년 다시 탈북했고 중국에 머물다 2005년에 한국 국민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뉴질랜드로 첫 유학길에 올랐고 그곳에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자유와 민주주의의 땅, 미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2017년 현재 30살 나이의 탈북자 오스틴 현 씨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정했고 그 여정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스틴 씨는 자신의 여정은 한 곳만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유럽에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든 안 가본 데가 없지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동부와 남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일이 힘들고 대우가 나빠도 항의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고 파업에 동조하지도 않으니 일 시키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오라는 편지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36부 이민자들이 꿈꾸는 기회의 땅 미국.
유럽 동부와 남부 지역 출신 이민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이민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펜실베니아의 철강 공장과 웨스트 버지니아의 탄광으로 몰려왔고 미시간의 벌목장이나 시카고의 가축 수용장, 육류 포장 공장에서도 일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고도 즐겁게 일하는 이민자들로 일자리가 채워지자 이번에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인 노동자들의 반발은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태평양 연안. 노동자들은 미국의 고용주들이 중국인들을 임금을 낮추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국 이민자들은 1850년대 말에 서부 철도 건설을 돕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철도가 완공된 다음 중국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몰려왔고요. 1870년대에는 캘리포니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 이민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의회는 10년 동안 중국인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인 배척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미국의 자유 이민을 제한하는 법으로 그 뒤 10년 동안 더 연장됐다가 1902년에는 중국인들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로 실시됐습니다. 1882년에 시작된 중국인 이민 금지법은 1943년에 폐지됐습니다.
1882년의 이민법은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에게 제약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이민법은 범죄자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을 경우 이민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항들 외에도 나중에는 질병이 있거나 무정부주의자나 알코올 중독자들도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을 정하고 규제를 강화해도 동부와 남부 유럽에서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민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민자들이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는지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을 읽고 쓸 줄 모르면 아예 미국으로 입국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여러 조치들이 실시돼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이민자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혼자서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민 올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틀어 막아놨고요. 이민자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이라도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영어 능력입니다. 이민자들에게 영어 시험을 보게 해서 영어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 이 땅에 발을 딛기 전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입국 자체를 거부해야 한단 말이죠.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헨리 캐버트 로지 상원의원 역시 이 이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지 의원은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이나 임금,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제한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 숙련된 기술이 있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이민자들은 크게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기술도 없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수준을 떨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민자들은 고용주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이민자들과 경쟁하려면 자연히 임금이 떨어지고 노동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끝도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헨리 캐버트 로지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노동자들이나 영어권 이민자들은 영어 시험을 실시한다 해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겁니다. 영어를 읽고 쓰는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외모나 언어, 생활 모습들이 우리와는 아주 다른 사람들일 겁니다. 시험에 통과해서 이 땅에 산다고 해도 우리와 어울리지도 못할 거고 모든 게 다를 겁니다.
의회는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이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영어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이들보다 오히려 폭력과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교육받은 이민자들의 위험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몇 년이 더 지난 다음 의회는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읽고 쓰는 시험을 요구하는 이민법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수입 물품에 대해 지나치게 관세가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수입 관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먼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The Impressions가 부릅니다. Check out your mind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그 시절 그 노래와 English with you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